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나 삶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개인사를 알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인격을 입고 입체감을 띕니다. 뭐 요즘에 신드롬이라고 하는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영향력도 사실 그 사람의 개인사를 사람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인격성을 띠고 이제는 입체성을 띠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명반을 들을 때보다도 오히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조금 못하는 노래를 부를 때 더 큰 감동을 받는 이유가 스토리가 보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떨면서 올라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노래가 더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슈스케 같은 게 굉장히 뜨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사를 알면 그가 하는 노래, 말에 되게 입체성을 띈다는 거죠. 예능 프로로 컴백하신 분들도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냥 배우, 어떤 유리관 속에 갇혔던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예능 프로에서 좀 인간적인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를 더 애정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다음에 무엇인가 할 때 그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그것을 바라보는 애정 어린 시각으로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를 아는 게 그런 도움들이 된다는 거죠. 그쵸?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설을 공부해 갈 텐데 이제까지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봤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 받았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위기를 겪고 이제 사람을 봤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베드로가 되어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노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후기에 쓰여진 건데 그가 많이 성장한 이후에 이제 교회의 완벽한 기둥 같은 지도자로서 교회 하고 있는 설교를 듣는 거죠. 근데 물론 베드로전서 이야기 오늘 본문들 다 되게 유명한 얘기라 이런 그렇게 쉬운 설교들이지만 오늘 이 본문 베드로전서를 좀 같이 반하가면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그 입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온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할까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오늘 그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조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배경도 고난받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얘기인데 이 베드로전서 테마들을 살펴보면 이 시대의 교인들이 되게 고난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난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고난을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가장 기본적인 테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죠. 베드로도 어땠다?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되게 약간 싸해요. 여러 가지 환난이 당하거든 기뻐해라고 야고보가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어떻죠? 고난당할 때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래요. 아 그래요. 당신 잘나셨어. 약간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별로 그 거리감이 생깁니다. 난 어려운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막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죠. 사반들아 너희가 상전에게 복종하라.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럼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베드로가 고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했던 사람이고 그 고난 가운데 아팠었던 사람이고 그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입장에서 누가 보여요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고난 중에서 어떻다?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실수들, 실패들, 고난에 대해서 잘못 대처한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터널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톤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톤을 기억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하게 기억되면서 이 얘기들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 3주 정도 이제 다뤄볼 텐데 그 베드로의 설교들이 베드로가 하는 거라는 걸 좀 느끼시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구절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못 썼다고. 그렇죠? 그냥 베드로 못 씁니다. 되게 글을 되게 못 써요.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냥 제 글쓰기 타입이랑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논리적인 글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A는 B, B는 C, A는 C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정말 인생에 연륜이 있는 인생 선배님 할아버지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럼 사실 거기 논리는 있나요? 논리는 별로 없죠. 뭐가 있어요?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 고난당할 때는 좀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테마별로 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자, 섹션별로 바울은 앞부분에 니들의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안, 거기에 대한 기준 가치,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딱 섹션이 나눠지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환난이 오면 즐거워해. 이 얘기를 매 장에서 해요. 매장에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매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다룰 테마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 같은 책을 읽을 때는요, 테마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전서 내용 중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모아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본문이 좀 이제 여러 군데가 되고 이제 좀 길어지는데,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 텍스트 하나하나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모으면서 전체 주제를 좀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이거죠. 구절에 대한 해석들을 좀 볼 텐데, 우리 읽은 구절은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같이 읽고 눈으로 보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딱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약간 애매해요, 문장이. 좀 그래서 본문을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데, 너희가 시험을 당해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럼 왜 기뻐하는지 얘기를 해야죠. 그쵸? 왜 기뻐하는지는 어디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비유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앞뒤가 약간 끊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전체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걸 녹음되는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자꾸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베드로가 쓰고 있는 문장에서 이게 이중상징입니다. 긍정적인 비유와 부정적인 비유를 불로 연단하는 금이라는 이미지를 이중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비유로 상징하는 거예요? 긍정의 비유로 상징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시련이 뭘 연단해요? 너희 믿음을 연단하죠. 그렇죠? 없어지지 않을 너희 믿음을 연단해서 더 믿음이 굳건하게, 강건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기뻐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액센트예요. 그럼 또 하나, 부정적인 비유는 뭐예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라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것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금보다도 믿음이 더 귀하지 않냐. 왜? 그런 건 없어지는 거고 믿음은 영원한 거니까. 한 것은 이중상징을 쓴다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에서 부정적인 비유를 하나 쓰고 긍정적인 비유를 하나 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좀 어렵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골 할아버지 같으시면 이렇게 쭉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비유를 쓰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편하게 되기보다는 어렵게 되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포인트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액센트는 간단합니다. 익숙한 얘기죠. 뭐예요? 믿음이, 시련이 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믿음, 내 인간, 내 인격, 나라는 사람을 더 연단해주기 때문에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우리 와이프가 좀 비웃긴 하는데, 그 달인 나오는 거 되게 재밌게 봐요. 알아요? 아프리카에 달인이 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 같은 데 살게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무인도 같은 데 일주일 동안 먹을 것도 안 주고 잠도 대충 자고 이렇게 사람을 진짜 고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우리는 또 즐거워하죠. 세디스트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프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7일 동안 되게 먹지는 못하고 자지는 못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7일 동안 끝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리킨가?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문장에 이 섬은 내 마음에 영원히 남을 거다. 절대 잊지 않을 거다.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죠. 왜 그래요? 그 7일이 자기한테 어땠다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 도약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배운 걸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한테 뭘 선물로 줬겠어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상황을 줬어요? 아니죠. 나라는 선물을 준 거죠. 그렇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기 때문에 너라는 시련이 나한테 그 선물을 줘도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일주일이고 독특하고 재밌을 수도 있는 경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덩어리에서는 우리 인생에 그런 식의 기회로서의 고난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심하게 되나, 잠깐 근심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저주했죠. 그래서 난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 됐죠.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면서 저주를 아예 안 했던 베드로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깊게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됐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근데 건져졌죠. 물에 빠질 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죽을 것 같았겠어요. 위기였죠. 하지만 건져졌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뭘 느낀 거예요. 아, 내게 물에 빠졌던 기억이 없는 것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선물이 되어서 나를 더 지켜주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베드로의 정서는 이거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기뻐해. 아, 물에 빠졌는데 막 기뻐해. 고난인데. 아, 고난 오랜만에 고난이네. 아, 이번에 성장하는 거야. 와, 좋겠다. 와, 이렇지 않죠. 아, 미안.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좋겠다. 이렇지는 않죠.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는데, 아, 고난! 오랜만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지. 난 고난을 즐겨. 즐거운 일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 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도, 이것이 내 인생의 기회이고, 성장할 때가 있다고 믿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바닥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고난에 임할 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단지 고생하는 기회밖에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바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보다 귀하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사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고난당하면 싫은 부분은 없어질 것들이 미리 사라지는 것이 싫죠. 상황적인 것들, 여건적인 것들, 재정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어차피 없어질 건데 지금 당장 날 불편하게는 그것들이 빨리 없어지고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질 거고 원래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게 미리 없어지면서 더 단단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텍스트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 다음 걸 읽어보죠. 이렇게 프린트물 있으신 분들은 거기 읽으시면 되고요.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2장 18절부터 20절.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어떻게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가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아 범사에 뭐하라고 그래? 두려워하라고 그래? 누구를? 헤드를.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잘하라고 그래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까다운 자들한테도 잘하래요.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죠? 준영아 안고 있어. 네. 그렇죠? 까다로운 자들에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매하게 고난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진 않죠. 그냥 구절만 딱 읽으면 그래도 잘 못 쓴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구절만 딱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구절만 딱 읽으면 아 세상에서 나쁜 지도자가 있건 좋은 지도자가 있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쁜 지도자 때문에 내가 괜히 억울한 일 당하고 욕먹고 이런 거는 내가 참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꼭 참고 있어야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 너 고생했지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힘들어도 참아라 약간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봅시다.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억울하게 고통당할 일이 그렇게 있을까요? 주인이 불의해요. 주인이 나쁩니다. 근데 주인 시킨 대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해요. 순종해요. 그럼 억울하고 고통당한 일이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요 이런 식으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표현하는 것은요.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쵸? 그 다음에는 선을 위한 고난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세 가지를 동일시합니다. 부당한 고난, 선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번도요. 이상한 애가 시키는 걸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고생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쵸? 그리스도는 그런 식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럼 부당한 고난은 뭐예요? 부당한 고난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고난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맞지 않는 고난. 그쵸? 맞지 않는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핵심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위한 고난을 얘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헤드가 선할 때 내가 선하게 하는 건 뭐가 돌아옵니까? 칭찬이 돌아오죠. 근데 헤드가 악할 때 내가 선하게 하면 뭐가 돌아와요? 핍박이 돌아오죠. 근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뭘 유지해야 된다? 내가 선하게 하던 기조를 흔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선하게 하는 기조를 흔들 이유가 없이 계속 선하게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일정 핍박하더라도 그건 내가 지고 가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이지 을 위해 핍박하는 거지. 부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건 기쁨으로 지라는 겁니다. 오케이? 포인트를 알겠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는 논조는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말은요,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말은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찌 됐건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기준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 이 얘기의 가장 기본적인 논점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죠. 고난이 주는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일정 부분 악하잖아요? 그럼 그 점점에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세상이 선하면 세상이 쓰는 기준과 내 선한 기준이 같으면 내 선한 기준이 같으면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근데 내가 선한 기준을 쓰는데 세상이 선한 기준을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이 다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때때로 선한 지도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도. 그러면 그게 윈윈 하겠죠. 하지만 나는 선한데 세상이 악해지면 충돌하겠죠. 하지만 그 충돌한다고 해서 이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사실 갖고 가는 거니까.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기조를 유지하느라 악한 기조의 세상에서 일정 충돌하는 건 뭐다? 의를 위한 핍박이고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을 확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생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기조로 살아가다 보면 일정 부분 부딪힘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농사에 노동을 해야 가을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내가 일정 부분 부딪힘을 갖는 그런 충돌이 있어야 악한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애가 어떤 애예요? 악하면서 고난받는 얘기를 합니다. 지 성격이 모나서 힘든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착각하는 애. 고난이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줄 아는 애라고 얘기하는 애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아, 나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는 답답해요. 좀 얘가 성격을 고쳤으면 좋겠고 얘가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가 모나서 고난을 받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 케이스는 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무조건 좋아하고 고난 자체가 축복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쵸? 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고난은 축복이야. 고난이 오면 기뻐해. 고난은 성장의 기회고 고난을 하고 고난이 당한다는 건 네가 잘 살고 있다는 뜻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고난받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 왜 고난이 오지? 고난당하는 건 나쁜 건데 고난은 잘못된 건데 하나님 나한테 왜 고난을 주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은 그 양쪽 극단의 사이 고난을 환영하는 것과 고난을 저주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의 일정 부분 삶의 일부로서 같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 고난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난 또 바울이래네. 베드로가 입에 안 붙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교회 사람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세상이 악한데 그냥 자기도 악해서 그냥 악하고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기기 때문에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애한테는 기준으로 좀 돌아오라고 하는 거고. 왜? 이 사람들은 고난받는 게 아예 싫으니까 편하게 하려다 그렇게 된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기조를 나름대로 유지하고 살다가 세상이랑 부딪히니까 그걸 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테마로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냐고요? 예, 그렇긴 한데 좀 짧아져요. 걱정 마시고. 다 텍스트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장 14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가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문장 문장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근데 가끔 누가 너희를 해야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죠. 포인트는 알겠죠? 열심히 하면 누가 너를 헤아리오 하면 아, 헤아리는 사람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방 이렇게 한숨 딱 죽이십니다. 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이 또 있으면 또 그것도 감사해야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아요. 뭐 이렇게 액센트 있게 얘기나 말지. 근데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의 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 우리는 너무 극단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냐, 예수 믿으면 고난이냐, 이렇게 양가를 찾고 나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을 행하면 살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이타적으로 살고, 사회를 위해서 살고, 섬기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인격적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데 누가 그렇게 그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그쵸?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겠어요? 그 기준에 부대끼는 사람들. 그쵸? 그 기준과 다른 기준을 쓰는 사람 여러분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할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하기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걸 갖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가 반복되죠. 정리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선을 지키고 그 기조를 유지해. 그럼 대부분 널 좋아할 거야. 근데 때때로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이 기조를 바꿀 이유는 전혀 없지. 그 고난 때문에 근심할 이유도 전혀 없지. 왜? 그건 어느 정도 그냥 안고 가는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없어요? 갑옷이 없죠. 뭐예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에 대해서? 고난을 닥치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닥치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고 위로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걸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롤모델이 그리스도지? 근데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면 고난이 아예 없디? 아니지, 고난 일부, 그 인생 중에 하나로 추가가 돼 있지? 그러니까 네 인생에 고난받는 거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 중에 고난 일부라는 걸 생각하는 것으로 네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해. 고난당한다고 놀라고 그러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구절에 이제 합쳐지는 건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마,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이제는 이제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죠. 첫 번째, 고난은 뭐다? 연단이다. 뭐예요? 너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거다. 두 번째,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제일 문제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 보면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나쁜 일이고, 피해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거는 부정하고 불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께서 뭐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고난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근데 고난은 아직 성경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고난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관점의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해버리는 거. 이게 안 올 게 생긴 거고, 없어질 게 생긴 거고, 이게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딱 이렇게, 고난 자체를, 아, 왜 이래? 라고 해버리는 순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제대로 대응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기이히 여기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 됩니다. 고난은 목적적이고요. 고생은 무목적적이에요. 고난은 가치적이고요. 고생은 환경적이에요. 그렇죠?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고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은 창조인데요. 고생은 소비예요. 근데요, 고난을 고생으로 만드는 건 환경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고난을 고난되게 하면 그게 내 인생의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고난을 고생으로 바꿔버리면 내 인생의 소비예요. 없었어야 되는 시간들이었고.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안 생겼으면, 지금도 뭐 2010년은 지워버리시다, 뭐 2008년은 지워버리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고난을 고생으로 바꾸신 겁니다. 고난은 제대로 뚫고 오면요, 그걸 바꾸기가 싫어집니다. 왜요? 그땐 힘들었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지금의 나가 있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어하지만, 군대를 갔다 온 걸 잘했냐고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깨닫고 온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뭐예요?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테마에게는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 염려를 어떻게 해라? 다 죽게 맡겨라 라고 합니다.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하기에 고난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만 생기겠지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절만 보면요, 아, 하나님 내 인생에 잘해주겠지, 좋은 일만 일어나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편안하겠지, 이렇게 오해하죠. 그래, 염려는 다 죽게 맡기자,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특별히 뭐가 있어요?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에 현저한 주인공으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못 걸려 이 고생을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의 목적과 의도가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조차 개입하셔서 선하게 바뀌시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염려를 주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깨주더라 고생하기엔 고난밖에 안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패배자로 남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를 돌리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고난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없으면요, 앞구절은 서걱거립니다. 그래,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지. 그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확장되지. 그래, 하나님이 좋으시대. 난 힘든데. 그래, 하나님이 좋으신 건 좋은 거지. 서걱거려. 하지만 이 마지막 구절을 했을 때 이 고난에 대한 구절이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면면을 주기 맡기. 하나님께 고난에 같이 참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의 테마입니다. 이게 누구 경험이에요? 베드로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경험입니다. 베드로 인생이 어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내가 성장했고, 고난으로 내가 의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확장해 나갔고, 그것을 주님께 기뻐하셨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내 인생에서 그것을 빼고 싶지 않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리를 걷지 않으려고 했던 것보다 걸으려고 해서 실패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 건지셨던 그 은혜들,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들이 이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들을 봐서 할 얘기는 다 했지만 모아서 정리합시다. 세 가지 테마, 네 가지 테마로 나와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패키지에는요, 고난이 껴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패키지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게 풀 패키지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특별한 습성, 그 이상하게 여김을 버리십시오. 고난은 삶의 일부예요. 다 여러분들이 진학의 고통을 겪고 취업의 교통을 겪고 결혼은 나중에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성격 차이 때로 트러블도 있고요, 경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신앙적인 얄팍함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요, 내 욕망 때문에 부딪히고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요.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의 패키지 중에 하나로 같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걸어갑니다. 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만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억울해하고요, 부당해하고요, 그 코스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코스에서 아무런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고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떤 진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옛날 노래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뭐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부르는 노래. 네? 우리 엄마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부르는 노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 그런 거 있어요. 그래도 좋은 찬양입니다. 나만 순간 억울하고, 나만 하는 순간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그것들로부터 걸어나오십시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고생이 되고 방향이 사라지고 소비가 되고 소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태도가 먼저 가장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자기 성장의 기회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고난 통해서 자기 것들을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죠? 내가 고난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는 순간 내가 제대로 반응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난이 안 오면 좋겠죠. 근데요, 사람이 자기 성장이라 하는 거에 있어서 매번 고난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로도 좋은 것으로도 어떤 경험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체화되는 거, 그러니까 순도를, 연단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강도를 높이는 것, 그 과정은 고난을 통해서 그럽니다. 그쵸? 고난을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쵸?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난 되게 거품이 있었어요.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난이 닥치면요, 확 내 마음의 바닥을 봐요.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의 진짜 딱딱한 부분 빼고는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딱딱한 부분을 더 단단하게. 그쵸?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기는 고난을 연단의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일정 고난이 항상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악합니다. 다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좋아할 거예요. 세상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해요. 좋아할 거. 하지만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여전히 선하게 반응해 내는 것들을 통해서 선한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들에게 아,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반응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줘서 이 길을 제시하는 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야 원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좋을 대로 안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 보여주는 게 이들의 기준이 사실 문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논리적인 불합리화를 보편성으로 극복해내기 때문에 다들 그러잖아 라는 말로 극복해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불편하더라도 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렇다면 따돌림 받고 오히려 조롱받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들 일정 부분 감내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내가 추구하는 노동가치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선을 확장할 때 고난 일정 부분 동반된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고난은 자기 성장의 기회다. 내가 나의 가치를 확장할 때 고난 일정 부분은 동반된다. 네 번째,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내 성장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일정 부분 항상 나한테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도 그랬으니까 모든 신앙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바르게 베드로가 겪었던 자기가 겪었던 그런 은혜의 고난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우리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걸 하고 결론을 갈 텐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베드로의 설명에 동의가 돼요. 아, 이 얘기를 듣고 아, 좋으려면요. 아 그래 베드로의 말이 너무 맞다. 베드로의 권면이 되게 위로가 된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되려면 이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이미 동의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에 우리도 동의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랑 이 사람들 사이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암묵적으로 이미 동의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이 사람 사이에 동의된 건 뭐예요? 서로가 나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고 난 하나님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 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중요한 사람이다. 이 세 가지에 동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준 가치에 동의가 돼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냥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를 받는 사람들 신앙 수준이 절대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툭 니네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 그러니까 고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숙은 됐고 편하게 살고 싶고 기준같이 확장은 됐고 사람들이 나를 잘해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미소를 안 지으셔도 했으니까 내가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고 가 되면 이 얘기를 해도 나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냐면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기준가치의 암묵적 동의 기본적 동의가 존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베드로의 모든 위로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한 입체감을 띄고 베드로의 그러니까 그 체감된 실 우리가 도움될 수 있는 권면을 띄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나한테 안 와닿는다. 전혀 감동이 안 된다. 그래도 고난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준 가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난 성장하는 것보다 그냥 이 상태로 편안하게 변화한 인간이 되고 이런 거 되고 이 상태로 편안하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세상 안 변해도 되니까 나한테는 잘해줬으면 세상 안 변해도 되니까 나한테 인정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기회를 줬으면 그럼 하나님이 웃으시던 일단은 내가 웃어야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쁜 거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이런 식의 기저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요. 그 능구렁이부터 끌어내십시오. 가끔 고난이 없을 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고난의 실제적으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딱 무조건 싫어요. 그때 내 마음의 구렁이를 발견하는 거죠. 사실 나는 변하고 싶지도 않고 편하게 살고 싶고 세상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의 바닥인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환경이 여러분들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고난인 거죠.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어떠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주님의 기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성장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될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이 바른 레일을 가고 있는데 왜 자꾸 산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나 주의 뜻대로 살기 싶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요나처럼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는데 뭐 풍랑이 닥쳤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얘기하면 좀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바닥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선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신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다 됐고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쇼파에서 먼저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지 마십시오. 아, 나는 다 됐고 내 앞에 TV 하나 있고 누가 내 앞에 과자만 계속 갖다 주면 돼. 몸이 어떻게 살을 쪄가든 어떻게 근육이 풀어지건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그러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콜링입니다. 그 쇼파에서 일어나라는. 계속 그렇게 근육이 풀어지고 몸무게만 늘어나고 인생의 무지개로 켜지는 걸 느끼지도 못하면서 웃지 말고 그 쇼파에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콜링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시고 보십시오.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신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여러분 인생에 큰 기준가치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액센트는 거기입니다. 고난 어렵지. 고난 안 좋아. 하지만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을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가치가 되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기준가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가치대로 네가 결정하고 해나간다면 고난을 통해서 네가 나아지기도 할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나아지기도 할 거고 내가 나아지고 세상이 나아지니 이 정도의 고난이라는 노동은 보람있는 노동이다 라고 너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생하는 것이면 아, 이 생고생 사서 왜 하냐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지고 세상이 나아진다면 그게 왜 고난입니까? 그건 노동이죠. 그렇죠. 이 고난이 사실은 노동임을 그리고 이 노동에 열매가 있을 것임을 내가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를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70%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래도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걸으시면 됩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언제 그것이 끝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끝이 있길 바란다고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 기쁨의 단을 거두길 바란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머지 30%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들이 여러분들의 훈장처럼 마음에 새겨져서 절대 내 인생의 그 고난이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때 물론 힘들었고 다시 돌아가려면 어휴 끔찍하지만 그럼 네 인생에 그런 일이 아예 없었기를 바라느냐? 아니 그렇진 않다. 그게 없는 나, 그 성장을 안 한 나는 내가 끔찍하다. 난 그게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좀 하드하게 했는데 원고를 써보니까 7장이더라고. 다음엔 1시간 반이거든. 조금 달렸어요. 결론 갑시다. 너무 달렸네. 여러분들 받으면서 너무 조심하면 부담되죠. 결론 갑시다. 최근에 열왕기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열왕기를 쭉 공부하고 지난주 열왕기에 맞춰졌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왕들의 이야기할 때 가장 안타까운 왕들이 많이 안타까운 왕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안타까웠던 왕들 중에 하나가 선한 왕들입니다. 아사 그리고 요아스 선한 왕들. 이 왕들은 선했어요. 누가 봐도 선한 왕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선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선한 왕의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선한 왕이 왜 위대해지지 못했냐면 이 두 선한 왕은요 외적이 침공에 들어오자 고난이 닥치자 성전에 들어가서 금을 다 가져다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로 갖다 바치고 그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선한 왕이었는데 위기 상황이 되니까 위기 상황을 신앙을 갖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선한 왕이었다가 위기는 세상의 위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풀어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자를 위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움 속에 푹 빠져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세상에 물어보고 환경에 물어보고 상황에 물어보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정신없이 해결을 한 다음에 아유 이제 됐다. 아유 내가 바쁘고 어려워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네. 이제 신앙생활 돌아가야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사람이요 평소에 살면서 밥 먹는 거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먹어요. 그쵸? 신경 안 쓰고 먹어요. 옷 입는 거 글쎄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디 간다면 좀 더 신경 쓰겠죠. 사람이요 진짜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밥 먹는 거 신경 쓸까요? 옷 입는 거 신경 쓸까요? 뭐 입는 거 신경 안 써요? 걸치기만 있으면 돼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미적 컨텐츠냐 생존적 컨텐츠냐의 문제예요. 신앙이 취미적 컨텐츠니까 생존적 컨텐츠입니까? 피할 때는 신앙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아 신앙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다가 진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뭔 놈의 신앙이냐 그러고 인생 속에 푹 빠져버리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신앙 여러분 생을 살리지 못합니다. 신앙은 생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왕이 위대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위대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위대해지는지 아십니까? 평소 때는요, 아사나, 아스나 똑같았어요. 그 정도 수준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외적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가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딱 성전에 들어가서 딱 옷을 찢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그게 어떻게든 되겠지, 캐슬라스라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딱 닫히고 외적이 딱 침공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보시옵소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리아는 야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가치로 그 가치와 충돌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제국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더니 주께서 나를 지키셨다 고백하는 삶의 체험을 마음에 품게 되는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후반부에 좀 맛이 가요. 근데. 하지만 히스기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합니까? 선합니까? 때 볼 때 되게 안타까운 것들이 그거예요. 선해요. 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제일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게 선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선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뜻이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할 거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더 의기소침해지고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그런 위대함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이 여기지 마시고 그것들에 바로 대응이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위대한 왕으로의 변화. 그런데 이 고난으로서의 신앙이 여러분들 필요하다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 마칩시다. 옛날에 그런 찬이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는데 이런저런 찬양 나 너무 옛날 사람인가? 나 옛날 사람이죠. 네. 93년생이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93학번인데 네. 예빈나가 93년생이더라고요. 큰일이죠. 제 대신 화가 내 이사에서 나 제 대신 화가 늘 내게 뭐 이런 찬이 있어요. 슬픔 대신 희락을 깊은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뭐 이런 찬양입니다. 이사야서의 61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전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요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 대신 화가 늘 내게 지금 제 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쓰면 제를 뒤집었었거든요. 제를 쓰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해결돼서 이제 화가 늘 쓰고 슬픈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해결돼서 기쁜 상황이 돼서 내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찬송이 옷,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환경이 전환이 없다. 근데요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이게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의의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죠? 환경이 변하겠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했던 환경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기 가운데 뭔 줄 아는 거예요? 화가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들을 슬픔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희락임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들을 근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찬송의 제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어떤 시절이었어요? 이사야 시절? 이스라엘이 되게 피폐했던 시절이었어요. 고난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던 시절이었어요. 되게 불평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뭐다? 오히려 너희들을 각성시키고 연단시키고 바로 깨우는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시리아가 터져오는 그 고난이 사실은 뭐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아니라 화관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찬송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위대함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의로운 나무가 되는 것으로 이 찬양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할까 하다가 너무 귀여운 찬양이라 여러분들 삶에 뭘 지고 가시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거의 알죠. 여러분이 뭘 지고 가시는지 거의 압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고 그렇죠.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힘든데 똑바로 하라고 하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저도 어떤 면에서는 지나왔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 고난이 지금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의 고난 속에 걷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안타까운 건 내가 정말 기대하는 건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고난을 고생으로 만들까봐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겪고는 힘들었던 것밖에 안 남을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걸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생이 되지 않도록 이 고난에서 성장하고 싶은 고난에서 싸우고 싶은 고난에서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 생각하시면서 참고 섬겨내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도우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이 위대함의 계기가 되는 개인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것들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만 받는 고난이라고 하지 마시고 똑같이 주어집니다. 대신 그것들을 어떻게 받느냐로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생이 아닌 고난을 만들어 가셔서 정금같이 나오는 나에게 오늘 주가 하시나니 내가 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만드실 것들을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삶을 똑바로 쳐다보고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신 분들 큰 고난 작은 고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일단 내 손가락이 아픈 게 제일 큰 고난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이제 하나님께 아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뢰시되 그냥 없어지게 해달라고 아뢰지 마시고 고난이 없을 게 왜 있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 뭐 그런 마음을 좀 토로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고난이 고생이 되지 않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지키시는 그 기쁨을 좀 누리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시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 또한 구하셔야 되는 것들 좀 구하시면서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성으로 한 세 번만 기도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처해진 고난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환경의 나아짐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바로 해나가는 것들을 구하오니 이 속에서 좀 나와 함께 해달라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좀 그래도 간구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고난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